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8월 의장국 자격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향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every single time there is a test, we have worked in the council with like-minded members.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 함께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를 제재하는 결의안이나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번에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기자회견은 8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의 입장에서 안보리 운영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지난해 이후 안보리가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이 두 네.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한 아무런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다섯 나라 가운데 어떤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장일치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말하자면 반대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무기력했고 또 이 때문에 안보리가 사실상 식물인간화됐다는 그런 비판마저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온 것이고 이번 기자회견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보리가 사실상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해왔던 것은 지난해 4월에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안보리는 결의안 위반 행태에 대해서 언론 발표문이나 의장 성명을 통해서 이를 규탄할 수 있고요. 또는 가장 강력한 조치에서는 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언론 발표문조차 사실상 그 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 바로 그 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왔던 것인데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앞으로 두 나라가 대북 제재나 규탄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망은 매우 어둡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국들이 지금 러시아, 중국과 극한 대립을 하면서 적대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북 제재나 규탄에 안보리에서 동참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 북한이 앞으로도 아무런 제약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든 핵실험이든 이런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 입장이 이 과거에도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 언제부턴가 이렇게 이제 그 태도가 바뀌어진 건데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태도가 더 강화됐고 또 그런 뭐 요인은 어떤 것이었는지 최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ICBM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에는 미온적이긴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제재 결의안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그 상임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로 그 찬성을 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도 여러 번 채택이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 핵과 미사일 ICBM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것은 역시 그 2022년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요. 그 다음 달이죠. 3월에 그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그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당시 결의안은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가 됐는데 주목할 점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 5표에 그 반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북한이 찬성한 겁니다.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 시리아, 벨라루스, 북한 이렇게 이제 다섯 개국인데요. 북한이 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북한은 그 중국, 러시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방 삼각관계에 적극 가담하게 됐고 이 투표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그 북한 관련 표결에도 이 같은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3월 24일에 북한이 그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한국, 일본 또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모두 반대하고 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이 같은 상황이 여러 차례 그 반복이 됐는데요. 지난해는 북한이 그 ICBM을 8차례나 쏘고 미사일을 거의 70발가량 발사를 했는데 ICBM을 쏠 때마다 그 유엔 안보리 회의는 열렸지만 그때마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부실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된 겁니다. 특히 주목될 점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중국, 러시아 이곳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정세 자체가 북중러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이 합하는 남방삼각관계, 북방삼각관계가 거의 지금 고착화됐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또 ICBM 미사일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각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북한이 포함이 되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왔고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그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8월 중에 인권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과 시리아 같은 나라를 적시해서 이들 나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국무부 차원에서도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사가 북한의 상황을 포함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네.
이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안보리가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보리는 인권 논의의 장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다루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안보리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공개적인 회의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공개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토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인권은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속한 문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문제를 계속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와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전날인 31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ok, human rights belong in the Security Council because human rights are about peace and security. Places where human rights are...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연관된 제재 위반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식량은 제재 대상 분야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정권이 허용한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과 제재와 관계없이 식량을 비롯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예. 어디까지나 그 정권 또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것이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정치나 그 핵 문제 미사일과는 별도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그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적 지원은 통상 언론에서는 이제 식량 또 코로나 백신 이런 것을 되게 맥락에서 다루어지는데요. 식량과 코로나 백신은 물론이고 유엔과 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 적십자 활동, 재난 구호, 민주주의, 교육, 환경 보호, 농업, 의약품 제공 이런 것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그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와 상관없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남북관계가 현재 지금 그 거의 없는 상태고 상당히 그 분위기도 안 좋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그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는 식량, 의약품 지원, 백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참고로 지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에 3조 원가량의 식량과 백신, 비료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북한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이런 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지 특별하게 그 이렇게 딱 짚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미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대국입니다. 북한이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적대국에 그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의 현실을 보면 미국이 그 공개적으로는 식량 지원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인도적인 지역, 쌀을 포함한 인도 지역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핵화 협상, 그러니까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지난 2012년에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단 이런 것 등을 대가로 북한의 식량 24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229 합의였죠. 그렇지만
예.
이 합의는 북한이 로켓 인공위성이죠. 그걸 주장하면서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은 이 합의에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는 무관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이런 공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사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그 한국의 쌀 지원 제안도 거부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하거나 또는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식량난은 이제 북한 정권이 자초했다 이렇게 이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식량난은 틀림없이 있는데 북한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식량을 사오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쓴다는 거죠.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 11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정도를 썼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쌀은 한 200만 톤, 옥수수는 한 400만 톤을 사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식량을 사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 의미인지는 몰라도 하나는 농업 개혁을 좀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는 상당한 식량난 이런 걸 겪었는데 1970년대 말이죠. 중국 당국이 협동 농장을 없애고 가정농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의 농업 생산량이 거의 한 50% 이상 증가해서 중국은 더 이상 먹는 문제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그 시대에 뒤떨어진 협동농장 이런 것을 계속하고 또 중앙집권적인 이런 농업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북한 정부의 비능률,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 양곡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원인 또 그리고 효과는 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북한 정권이 양곡 판매소를 설치한 것은 그 식량 가격 그리고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하면서 가격도 굉장히 이제 들쑥날쑥하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았고요. 유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 판매소에서는 실제 시장 가격보다 쌀이나 이제 옥수수, 감냉이죠. 이런 것들을 20,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물론 쌀이나 옥수수가 그 질이 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그 북한 그 말하자면 관련 그 관측 기관들에 따르면 근본적으로는 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양곡 판매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을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피부로서 이것이 이제 좀 완화되는 것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9월이 돼야 옥수수를 수확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뭐 가령 옥수수 고개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뭐 식량 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언론에서는 이제 그 북한 그 식량난 관련해서 최근에서는 잘 그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예.
식량난은 여전히 그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북한 전문 매체죠, 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7월 말에 그 북한 내부의 그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5,800원, 옥수수, 강냉이는 한 2,700원 수준인데요. 몇 달 전보다는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북한 노동자 지금 한 달 월급이 한 3,000원이라고 그러면은
예.
월급을 받아도 강냉이 1kg을 사면은 이제 끝이다 이 정도니까요. 아직도 상당히 그 곡물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탈북자들의 그 증언 이런 것을 보면 평양은 비교적 사정이 괜찮다고 그럽니다. 중국에서 식량을 그래도 많이 수입을 했고 그 식량이 이제 평양에 주로 풀렸기 때문에 평양의 식량 사정은 괜찮은데 주로 그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이렇게 북중 접경지대나 산간지역 사정은 상당히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경도나 이제 양강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로 그 중국에서 밀수 같은 방법으로 그 식량을 조달해 왔는데 아시겠지만 한 3년 전서부터 북중 그 국경이 봉쇄가 돼서 중국과의 어떤 그 거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양의 그 중앙 정부에서 식량을 따로 특별히 공급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경도와 그 자강도, 양강도 이런 지역의 사정은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그 한국 국정원도 북한에서 그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공식 밝혔을 정도로 식량 사정은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1월부터 3년 이상 북중 국경을 봉쇄했는데 최근에는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봉쇄해서 그 완전히 폐쇄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움직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에 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말하자면 대표단이 북한 평양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이것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외부 사절이 그 대규모로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방북해서 행사를 하는 내내 그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들과 그 면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고 또 평양 주민들 역시 이 정승절 행사에서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 북한은 이 외부의 그 자국민들을 파견하는 것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다음 주부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예. 여기에 북한이 대표단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음 달 9월에는 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북한이 여기에 참가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인력의 입국과 출국을 북한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보면 지금 그 상황이 이전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을 때와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통일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으로 볼 때 북한의 국경 개방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경이 개방이 되면 평양을 떠났던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도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북한 평양에는 한 26개 정도의 그 공관, 대사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예. 여러 그 과거 그 동구권 국가들 이런 국가가 있었는데요. 2020년 3월에 북한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평양 그 순안공항에다가 아예 항공기를 갖다 놓고 가급적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대사관 또 외교관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그냥 건물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긴 하지만 외교관들이 대개 철수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마 그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한 6개 정도만 그 대사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했고요. 또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 UN에서는 UNDP 이런 그 국제기구가 있었는데 이런 그 요원들도 사무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 UN에서 파견한 그 외교관들 전문가들이 다 지금 철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올부터 조금씩 그 외교관들이 다시 복귀하거나 외교 활동이 그 재개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신임 대사가 올 3월에 부임을 했고요. 또 러시아도 이번 전승절을 위해서 항공기를 파견하고 그 국방장관이 이제 평양에 직접 도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 개방되면은 당연히 그 외교관들도 이제 아마 평양으로 복귀할 것이고 그동안 북한도 대사 또 외교관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못했는데 아마 중국의 그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외교관들도 아마 그 국경이 개방되면은 중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쪽에 나와서 외교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그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 그 어떤 나라든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져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상당히 지났죠. 그렇지만 북한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해외의 자국민들도 귀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완전히 국경 봉쇄 상황이 해제된다면 당연히 아마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 취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그 노동활동을 하는 경우에 두 나라가 묵인할 경우에는 사실 그런 노동자들은 그 귀국하지 않겠지만 상당수가 그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경이 개방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데 걱정하는 측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수감된 탈북자들인데요. 국경이 개방이 되면 이 북한으로 송환이 되겠습니까? 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예. 전에 나온 얘기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이제 근로자 들 얘기고요. 중국에는 이제 북한 그 근로자 외에도 몰래 그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살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이제 수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중국은 북한의 일종의 그 밀입국자죠. 이런 사람들을 그 북한과의 그 협정에 따라서 북한에 이제 송환을 해왔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0년 1월에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 당국에 이 같은 송환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 같은 그 북한 밀입국자를 잡아놓고 일종의 감옥에다 수감시설에다 가둬놓은 다음에 계속 예. 저 송환을 못하고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조만간 그 국경이 개방될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국경이 개방되면 이렇게 수감시설에 있는 북한의 밀입국자가 다시 이제 대거 북한으로 송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감자 규모는 아직 정확치는 않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국에 아마 최소 북한 사람들이 아마 100명, 많게는 한 2,000명까지 아마 수감돼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권단체, 미국이나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북한은 또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지적들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제 비상 방역 체제를 완전히 해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것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예. 사실 북한은 코로나 백신이 거의 그 말하자면 접종되지 않은 아주 드문 국제사회 몇 나라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코로나 사태가 비상 그 방역 체제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실제로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것인가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통일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인력을 15% 정도 줄이고 조직도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통일부의 이 성격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통일부가 지금 지금 현재 인력이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여러 이제 네. 부서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보도 이런 것을 보면 한국 통일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그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한 15% 정도 줄이고 쓸모가 없는 부서를 이제 줄이겠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은 역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현재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건 물론이고 2018년 이후로 지금 한 거의 3년 이상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남북을 연결하는 통신 전화마저도 지금 다 끊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한국을 겨냥을 해서 핵전쟁 위협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통일부로서는 사실 남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 분야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통일부로서는 난감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게 이제 하나 주요한 배경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통일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일부가 이제 여기에 같은 상황 변화 또 대통령 지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 조직 부서를 통폐합으로 한다 이런 건데요. 그 성격은 역시 그 지금 거의 놀고 있는 남북 대화 부서 이런 것은 과감히 좀 통폐합을 하고 정보 부서 또 북한 인권 부서는 상당히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개성공단을 관리했던 이 업무 이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실 이제 개성공단 관리 사무소 이것도 이제 사실상 그 해체됐다라고 이렇게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화된 예. 상태고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 그 공동 사무소를 사실상 해체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재단은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또 통일부 산하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 기타 공공기관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정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
이제 통일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대화와 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도 한데요. 이런 기구들을 지금 남북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라든지
예.
또는 북한 정세를 분석하는 기구를 강화한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통일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